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즘 베드로전서 이제 강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주석도 읽고 또 성경 말씀도 읽고 하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몇 시간을 허락하셔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해하게 할지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와 같은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저 자신에게 먼저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감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기 18절,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편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거짓 없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저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와 같은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서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집안에 가시면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죠. 그렇죠? 예. 형제 자매는 다 누구에게서 나온 사람이냐 하면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휴거를 받든지 해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마르틴 루터도 만나고 아마 요한 웨슬리도 만나고 그렇죠?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만나고 스펄전 목사님도 만나고 다 이런 분들 만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좀 가장 보기 원하는 그와 같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보다 2000살이 많습니다. 2000살이 많아요. 2000살. 아시겠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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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바울 형제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바울 형제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베드로 형제님,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다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거기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런 게 없습니다. 손자 손녀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딱 태어나면 그러면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 찬송이 찬양이 요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거기는 뭐 목사다 집사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지금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은 첫사람 아담,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세대들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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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죽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해서 여기 나오는 세대는 단수로 적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아담에게서 나오는 세대들은 복수가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세대뿐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안에 속하게 되면 형제 자매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한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한 세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육신적인 출생 이후에 반드시 영적인 출생이 한 번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대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출생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출생을 위해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씨를 받아야 그래야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가서 보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대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처음 육적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썩을 씨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썩을 씨. 그래서 썩을 씨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썩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 것 같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살면서 70년, 80년이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썩을 씨에서 났기 때문에 다 썩을 존재로 썩어서 흙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영광이, 영민이, 영진이, 뭐 이래. 이게 조그만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제 아이들이 갓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모든 게 너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것은 썩을 씨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리 지금 보기 좋아도 다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썩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 영웅 호골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썩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빌론 왕국이다.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다. 그리스 왕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징기스칸의 무슨 왕국이다. 중국의 무슨 당나라, 송나라, 뭐 많은 그런 왕국들이 있지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썩어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역교회도 대부분 다 썩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썩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시 거듭나서 이 지옥교회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6년 전에 채 10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4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일곱 교회를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 교회, 심지어 필라델피아 교회도 제가 터키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보니까 돌덩어리 몇 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심지어 이런 지역교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역사 속에서 다 썩을 것으로 문드러지고 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대 안으로 태어나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이런 썩을 씨에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씨에서 난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태어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옆에 하늘나라에 내 자리가 한 자리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직 다시 태어난 사람만 내 자리가 하나님 옆에 왕좌 옆에 한 자리 마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다고 2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 네. 여기에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썩지 아니할 것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겁니다. 맞습니까? 예,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 가운데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시고 그 기적들 행하신 가운데 가장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계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방언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서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가 보니까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순수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가 될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 받으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는 맹장과 같은 부수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가서 보면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나무들 사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위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길가에 떨어진 이와 같은 씨는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채워가기 때문에 싹을 내지도 못한다.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내긴 하지만 열기가 내려쪼이면 수분이 없어서 금방 시들고 만다. 가시덤불 사이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자라는데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좋은 이 밭에 떨어진 그와 같은 씨는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씨를 받아서 그래서 싹을 낸다는 거예요. 싹을 내는데 어떤 사람의 싹은 얼마 자라지 못하고 시드는 그와 같은 싹이고 어떤 사람의 싹은 조금 더 자라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좋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떻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시죠? 맞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존이 돼서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 뭘 하는 거냐? 성경 말씀에 따라 믿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천주교 가서 물어보세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신천지 가서 물어보세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심지어 통일교도 예수님 믿는다 그럽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도 예수님이 대원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의 한 세대에 속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실정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가 성령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도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가라사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가 나와, 입에서 예수가, 성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 성령, 이와 같은 반말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창조자 하나님, 성경에 있는 구속자 하나님, 성경에 있는 구원자 하나님, 성경에 있는 재림자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그분도 성경에 있는 심판자 하나님, 바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가서 보니까 2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니까 성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숨 쉬고 계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죠? 맞습니까?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잉크와 종이로, 가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도,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창조물을 살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 만들어주셨지만 이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을 탁 치게 될 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마치 악을 행하는 자처럼 지금 결박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지금 매여서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전파하고 기록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지금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들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우 가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불신자가 이제 접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음행과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여, 뒤에서 헐뜯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업신 여기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여, 지각이 없는 자여, 언약을 어기는 자여,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여, 화해하기 어려운 자여, 긍휼이 없는 자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신자의 경우 우리 신자도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골로새서 3장 19절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외국에 있는 한 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모질게 되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런 소식이 이번 주에 돌아왔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 내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영을 부드럽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시편 19편 7절에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회심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꿀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달게 여겨야 된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딸이 어저께 조그만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오늘 말씀하고 어찌나 그렇게 잘 맞는지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6천 년간의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초로 사람들이 만든 첫 번째 국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제외하고 신약시대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와 같은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리고 헌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나라를 세운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난 한 250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우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하는 격언 속담이 있죠. 미국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가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80%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의 말씀이다. 어느 정도로 성경은 아니냐? 소돔과 고모라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악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빌리 그레함이 가르친 훌륭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 가정을 돌보는 거다. 그 성경이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체 나라가 타락하고 부를 잃도록 지금 저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목사들의 설교가 부족하고 부실하고 심지어 성경 읽는 그런 신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남편과 아내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정도가 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올해 시작이 되면서 성경을 한번 일독합시다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매주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는 한번 일독을 꼭 해보려고 작심을 하고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많이 읽었다 그래서 뭐가 더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온 교회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고 한 영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라 이 정도 나오면 이거 얼마나 곤란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스스로 돕는 자가 창세기 1장 뭐 몇 절에 이런 얘기로 나오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명심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사요. 읽어야 살아요. 빼야 산다 그런 구호제가 얘기했죠. 살 빼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성경을 읽어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성경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또 23절 끝에 가서 보니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25절 가서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올리브산 강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뭐 쇠도 있고 뭐 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소도 있어요. 산소도 있고 이런 모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거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심지어 이 땅에는 모든 원소들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뭐는 남아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곳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24절 25절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뭐라고 외치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저와 여러분 다 육체를 가지고 살지요.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풀에 지나지 않고 사자도 풀에 지나지 않고 저 바다에 있는 고래도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해도 풀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7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 사랑 침략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성경은 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고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 제국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여러분 행인가든이라고 이 위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공중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지금도 만들 수, 어떻게 공중에다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정원을 만들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귀영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온 세상을 통일했어요. 알렉산더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카이사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있었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있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있었어요. 뭐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교황들이 온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었어요. 다 훌륭하지만 성경은 풀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만다. 다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 여러분 9.11 사태가 생기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격을 맞고 쓰러져 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다 그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에펠탑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만든 그런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 만리장성이 달에서까지 보일 정도로 크다 해도 63빌딩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헛된 일들을 꾸밀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4절 읽겠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와 함께 이집트로 기근이 생겨서 내려갔을 때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가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놀랐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교도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긴 그런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지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먼지 하나만 하다는 게 지구가 먼지보다도 작아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으니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놓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이냐.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상하궁을 짓고 많은 그가 마신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은을 찾기가 어려웠다 할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누린 부귀영화 영광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백합보다 못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어떤 학생이 제게 조그만 꽃바구니를 하나 가져다 줬습니다. 그 꽃바구니 안에 백합이 들어있는데 얼마나 하얀 게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내가 오래 좀 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물을 열심히 주고 하는데 열흘이 안 가니까 다 노랗게, 다 노랗게 변해버려요. 노랗게. 다 썩어 없어졌어요. 물을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백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들에 이런 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차려입었어도 어떻게 그 백합의 영광과 같이 그런 영광을 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에 우리 딸이 맡긴 고양이를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한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금붕어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수족관 가서 한번 상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것과도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들에 있는 풀에 예, 꽃과 같이 그런 게 다 사라진다. 예, 열흘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풀처럼 어느 시점에 이 땅에 들어왔다가 잠시 영광을 보이고 그리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피얼성 교사님 여기 계신가요? 네. 우리 피얼성 교사님 한번 보세요. 그 피얼 선교사님도 5살, 6살 때 그 천진난만하게 피부가 깨끗하게 예, 그렇게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20살 때 이렇게 힘을 내고 60, 70이 돼서도 탁구를 치고 예, 그렇게 열심히 예,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되니까 쇠하고 노쇠해지고 늙고 이렇게 병든 상태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하면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될지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토록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 희생을 드렸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토록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보존을 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야 그래야 영원토록 구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 아니어서 정죄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성경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 완전한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611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영어 세상이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공통화가 될 그와 같은 영어로 히브리어 그리스 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1대1 대응이 되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누구라도 볼 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준잣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400년 동안 그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교리를 확립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표준잣대로 이 땅에서 제왕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킹제임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우리말로 지금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말씀이 있다는 그런 확신 없이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이 완전하지 않은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이분들 형제자매 맞습니까? 네, 형제자매 맞아요? 남편과 아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형제자매냐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형제자매가 돼요? 예수님의 한 세대 안으로 들어와야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 안에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천국에 가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는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천국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거기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소유하신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영원 무궁토록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